빌립보서 57번 메시지. 염려함이 없이 관용으로 충만한 생활. 두 번째. 4장 5절에서 바울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관용이라는 말에 익숙하다 해도 그것을 충분히 정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은 관용이 인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용어는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을 강조하는 책의 끝에 쓰여졌습니다. 빌립보서는 본래 도덕이나 행위나 성격이나 윤리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이 서신의 주제는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입니다. 이 책의 네 장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에 관계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함. 우리가 4장의 처음 여러 구절들을 읽을 때 우리는 이 구절들의 주제가 여전히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라는 인상을 갖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3절은 나를 능하게 하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에는 5절에서 말한 관용을 행사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관용을 가지라고 명했습니다. 확실히 바울 자신은 관용의 생명을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기 자신은 관용을 실행하지 않으면서 관용을 알게 하라고 다른 이들을 권면하는 위선을 범하는 것이 됩니다. 4장 5절에 있는 바울의 말은 바울 자신의 생활과 체험과 실행에 근거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관용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 중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더욱이 바울이 그를 능하게 하시는 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은 관용이 그리스도임을 가리킵니다. 1장 20절과 21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확대함과 그를 사는 것에 대하여 말합니다. 2장에서 그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본으로 제시하고 그 다음에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에 대하여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은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3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와 상이 되어야 함을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을 위한 목표를 향하여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젊은 사람이건 나이 든 사람이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3장 16절에서 그가 오직 이것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같은 규칙에 의해 행할 것이라 말했을 때의 바울의 관념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확대하고 그리스도를 표현하며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4장에서 바울은 주 안에 굳게 섬과 그 안에서 기뻐함과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에 대하여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빌립보서의 주제에 대한 합당한 이해를 갖고 있고 이 책이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데 관하여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관용을 알게 하는 것이 사실상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바울의 사상이었음을 믿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최선의 길은 저자의 사상 안으로 들어가서 그가 쓴 특정한 책의 중점들을 붙잡는 것입니다. 의심할 바 없이 빌립보서의 네 장들을 생각함으로 우리는 이 서신에 있는 바울의 기본 사상은 그리스도가 그의 생활이요, 본이요, 상이는 목표요, 능력이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책에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고 우리의 본으로 그리스도를 취하며 우리의 목표로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떤 종류의 삶, 즉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삶을 산출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한 표현. 당신은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생활을 묘사하기 위하여 어떤 단어를 사용하겠습니까? 당신은 사랑, 복종, 인내, 겸손, 친절로서 그것을 묘사하겠습니까? 이 단어들 중 어떤 것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생활은 분명히 사랑과 복종과 인내와 겸손과 친절이지만 그것은 이러한 것들보다 훨씬 많은 것을 포함합니다. 바울이 4장 5절에서 이러한 용어들 중 어떤 것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의미가 깊습니다. 그 대신 그는 관용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우리의 사랑이나 인내를 알게 하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관용을 알게 하라고 말합니다. 4장 5절에서 왜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고 말합니까? 왜 그는 거룩이나 의와 같은 어떤 다른 미덕들에 대하여 말하지 않습니까? 만일 당신이 이 서신을 쓰고 있었다면 당신은 어떤 단어를 사용했겠습니까? 아마 어떤 이들은 신실함, 순종, 하나 등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어들 중 어느 것도 적합해 보이지 않습니다. 너희 신실함을 알게 하라 또는 너희 하나를 알게 하라 말하는 것은 적합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도해 보아도 우리는 관용이라는 단어를 적절하게 대체할 만한 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관용을 완전히 정의하거나 그것이 무엇인가를 충분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 관용이 이 구절에 꼭 맞는 유일한 단어라고 느낍니다. 우리가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 한다고 말할 때 바울은 우리의 관용의 충만을 가리켰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관용은 제한되거나 부분적인 관용이 아니라 충만한 관용입니다. 만일 우리가 관용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철학책이나 윤리책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으로부터 4장 5절에 있는 관용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본 대로 이것은 그리스도의 한 표현임에 틀림없습니다. 바울은 먼저 우리에게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고 명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는 계속하여 나를 능하게 하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관용이 적어도 그리스도의 표현의 일부임을 지적합니다. 관용이 그리스도의 표현과 관계된다는 것은 우리가 빌립보서의 문맥에 따라 4장 5절을 생각해 볼 때 더욱 분명해집니다. 1장 20절과 21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확대함과 그를 사는 것에 대하여 말합니다. 확실히 우리의 관용을 알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는 것과 그를 확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관용이 우리가 살고 확대하는 그 그리스도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4장을 이 책의 다른 부분과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1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확대함에 대하여 말하고 이 책의 거의 끝부분에서 우리의 관용을 알게 하는 것에 대하여 말합니다. 우리가 알게 하는 관용은 우리가 확대하는 그 그리스도임에 틀림없습니다. 2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본으로 제시합니다. 확실히 관용은 우리의 본이신 그리스도에 관계됩니다. 이것은 관용이 2장에서 계시된 본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표현을 포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적한 바대로 3장에서 우리는 우리의 목표이신 그리스도를 봅니다. 바울처럼 우리는 이 목표를 향하여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향하여 추구하는 목표이신 그리스도는 반드시 관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바울이 3장에서 그리스도를 추구하라고 우리를 권면한 다음 4장 5절에서 그리스도 이외의 어떤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명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논리적이 아닐 것입니다. 바울에게 모순이 없기 위해서는 그가 4장 5절에서 우리에게 알게 하라고 명한 것이 3장에서 우리에게 향하여 추구하라고 권면한 그 목표여야 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추구하라고 권면하기 때문에 4장 5절에서 그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이외에 어떤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이 책의 처음 세 장에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매우 많이 말하기 때문에 그가 4장에서 말하는 것 또한 그리스도에 관계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4장 5절에 있는 관용이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만일 4장 5절에 있는 관용이라는 단어가 어떤 다른 단어로 대치될 수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라는 단어이어야 합니다.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고 말하는 대신에 우리는 너희 그리스도를 알게 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확대하고 우리의 본으로 취하고 우리의 목표로 추구하는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관용을 알게 함. 관용은 우리의 생활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사는 그리스도는 우리가 행사하고 알게 하는 관용이 되십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본다면 우리는 관용이 매우 중대한 문제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결코 분리되어서는 안 될 미덕입니다. 그 반대로 관용은 사실상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그리스도와 동의어입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관용의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용을 알게 하는 것은 우리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관용을 알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단지 교리나 용어 안에서 갖게 될 것이며 우리의 체험에서는 그리스도를 갖게 되지 못할 것입니다. 청년들이여, 여러분의 부모들로 하여금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의 관용을 부모에게 알게 함으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우리의 그리스도를 알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관용이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교리 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체험에서는 관용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관용을 알게 하는 것은 다른 이들에게 우리가 체험하고 살고 확대하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체험의 빛 안에서 4장 5절을 합당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각 장에는 그리스도가 계시되었습니다. 그러나 4장에서는 특이한 용어가 우리의 체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암시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이 1장, 2장, 3장보다 수준이 낮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4장에서 우리는 우리에 의하여 체험되고 관용으로서 우리를 통하여 표현된 그리스도를 봅니다.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중심 초점이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명백히 이러한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체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초점은 관용입니다. 관용은 하나의 모든 것을 포함한 그리스도인의 미덕입니다. 그것은 사랑, 인내, 친절, 겸손, 자비, 사려 깊음, 복종, 기꺼이 양보함 등을 포함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만유를 포함한 미덕을 갖는다면 우리는 또한 의와 거룩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염려가 없는 관용으로 충만한 생활입니다. 오직 우리가 관용을 가질 때만이 우리는 염려 없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전 존재가 관용으로 충만하다면 염려를 위한 어떠한 여지도 없을 것입니다. 적합함과 알맞음. 관용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여러 번역본들에 의하여 여러 방법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어떤 번역본들은 그 헬라어를 유연함으로 번역합니다. 중국어 번역에서 사용된 단어는 겸손하게 양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해들은 정확하지만 다소 낮은 것입니다. 다른 번역자들은 이 헬라어 단어가 합리적인, 사려 깊은, 알맞은, 적합함 등을 의미한다고 지적합니다. 관용하는 사람은 항상 적합하고 그의 행위가 항상 알맞은 사람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좋지만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곳 저곳으로 옮겨다니지만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기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적합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관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용의 사람은 항상 적합하고 그의 행위가 항상 알맞은 사람입니다. 관용은 또한 평강과 온유와 온화를 포함합니다. 만일 당신이 사려 깊고 합리적이고 적합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의심할 바 없이 온화하고 친절하고 부드럽고 평화로울 것입니다. 당신은 또한 온순하고 사려 깊고 다른 이들을 위한 동정이 충만할 것입니다. 앞에 메시지에서 우리가 지적했듯이 관용의 반대는 매우 엄격한 방법으로 공정한 것입니다. 관용이 결핍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엄격하고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관용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결코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므로 만족한 것을 의미합니다. 알포드는 관용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법적인 권리 면에서 엄격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것이 우리의 것이더라도 우리는 엄격하고 합법적인 권리에 따라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관용입니다. 그리스도의 관용. 주 예수님의 생활은 관용에 대한 가장 좋은 일례입니다. 그분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15절은 이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셨다고 말합니다. 주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책망하는 어조로 제자 중에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주님은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주님에게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일과 말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신 일들을 제자들에게 들으셨다는 것은 어떠한 관용입니까? 왜 멀리 걸은 후에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감에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러나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주 예수는 심지어 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려고 앉으셨습니다. 그가 떡을 취하여 축복하고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주심에 그들의 눈이 열려 그인 줄 알아보았다. 이 모든 것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관용을 봅니다. 주님 외에 어떤 인간도 이러한 관용의 생활을 실행한 적이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유명한 사람들의 전기를 연구한다면 한 사람도 참으로 관용한 사람이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사복음서를 읽어본다면 당신은 주 예수의 인간 생활이 관용으로 충만했음을 볼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관용을 행사하셨습니다. 당신은 주 예수께서 그들 중 한 사람이라도 해고시킨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주님은 심지어 유다에게도 관용하셨습니다. 우리의 관용이신 그리스도. 우리는 교회 생활에서 특히 함께하는 우리의 봉사에서 관용이 필요합니다. 가령 어떤 특이한 자매가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봉사하고 있다 합시다. 그녀와 함께 봉사하는 자매는 적어도 네 가지 선택, 즉 일을 그만두든지 그녀의 형편없는 방법 안에서 그녀와 함께 봉사하든지 그녀를 교정하든지 그녀를 개선시키려고 노력하든지에 직면합니다. 이 선택들 중 어느 것도 관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만일 어떤 자매가 관용을 행사한다면 그녀는 분명히 그 자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최소한 얼마 동안은 그녀의 봉사에 함께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사랑 안에서 교정이나 개선의 말을 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그리고 그녀의 상황을 보기 위하여 지혜를 사용할 것입니다. 만일 그 자매가 이러한 말을 받을 수 없다면 다른 자매는 어떤 것을 말하기 전에 기다려야 합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의 의도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 영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말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관용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모두가 관용을 행사한다면 교회는 놀라운 방법으로 건축될 것입니다. 관용의 미덕은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것은 사랑, 친절, 긍휼, 합리적, 적합할 수 있는 능력과 많은 다른 미덕들을 포함합니다. 아마 이제 우리는 왜 바울이 그리스도를 체험함에 관한 의미 깊은 책의 끝부분에서 관용에 대하여 말하는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고 권면할 때 그는 무언가 상당히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간도 천연적인 생명에 의하여 그와 같은 요구를 이룰 수 없습니다. 공자는 매우 선했을지 모르나 그는 여전히 죄 있고 타락한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주 예수님만이 관용으로 충만한 생명을 사셨으며 오직 그리스도만이 오늘날 우리의 완전한 관용이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미덕의 총체를 요약해서 말한 가장 좋은 단어는 관용입니다. 우리의 관용을 알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생명을 사는 것이며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삶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생활은 모든 인간의 미덕들의 총체이신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관용이신 그리스도입니다.